다음 곡지는 긍정의 배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노자의 도덕경을 한마디로 부정적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어떻게 이거 핵심을 깨뜨려봤지? 서양 사람들이 뭔가 아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긍정적 사고의 힘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노먼 빈센트 필. 이 양반이 이제 긍정적 사고의 힘이라고 하니까 그 반대를 딱 뒤집어서 부정적 사고의 힘. 이게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거야. 도덕경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것은 부정적 사고의 힘이다. 근데 이런 부정적 사고가 굉장히 먹혀요. 뭐든지 이 삐딱하게 반대하는 쪽이 말싸움하면 이겨. 초등생이든 뭐 중학생이든 뭐 잘난 척하고 뭐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런 소리 하디? 그 잡지에 나와? 너 가부지가 그러니?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 이겨. 그래서 꼭, 얄미운 소리 하고 막 그래서 왕따 되잖아. 근데 기독교의 경우는 칼뱅이 부정신학의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죄를 지었다 그러고 엄청 사람을 갈구는 양반이에요, 양반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부정신학에 빠져서 자기 부정을 계속해서 건강이 엄청 나빠졌대요. 다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서 막 내가 죽일 놈이요, 이러면서 뭐든지 이 세상을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게 청교도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카톨릭이라는 그 자체가 부정신학이에요. 이단 사상이 바로 긍정신학이고 카톨릭이 부정신학인데 그 부정신학에서 또 다른 부정신학이 나온 게 이제 칼뱅주의고 마르틴 루터도 별로 차이가 없고 뒤로 갈수록 부정이 긍정을 이겨요. 그래서 뒤에 온 이슬람교는 더 부정을 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우리나라 개신교는 더 해서 우리는 수요일도 새벽 기도하고 막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일요일에도 기도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이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 신학에 빠져 있던 미국이 긍정적 신학으로 돌아선 게이 노먼 빈센트 필하고 몇몇 개신교 목사들이 이게 뭐 빌리 그레이엄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양반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긍정적 사고를 퍼뜨렸다는 거죠. 근데 워낙 이 미국이 부정적 사고를 강요해서 하루에 14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고 그 아주 엄격한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긍정 신학이 났다 이런 얘기고. 근데 구조론은 긍정주의예요. 근데 구조론에서 하는 논리는 이 부정신학이라고. 구조론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뭔가 이 아닌 것을 솎아내는 거지 이 맞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의 정답은 요거다고 딱 가져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바운더리를 닫힌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짜를 계속 솎아내면 최종으로 남는 게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 솎아내는 과정에서 방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구조론은 노자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공자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공자는 긍정주의고 노자는 부정주의인데 그 부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긍정에 도달해야 돼요. 계속 부정만 하고 있는 놈은 답이 없는 놈들이야. 부정만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치긴 하는데 자기가 권력을 잡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2등까지는 잘 가는데 챔피언은 못 된다고. 뭐든지 이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동료한테 패스를 안 하기 때문에 삐딱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강팀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강팀이 되려면 긍정 사고를 해야 된다. 근데 그냥 막연한 긍정은 초등이고 대부분 막연한 긍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막연한 긍정이 의리광이에요. 의리광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호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고 선배가 있고 국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기는 자식이고 어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긍정주의자예요. 안철수 같은 양반인데 그래서 노무현처럼 밑바닥을 겪어본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줄 부모가 없다. 내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운동권들이 무슨 말만 하면 꼰대들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삐딱하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긍정주의 국가가 됐어. 2002년부터 시작된 데 김어준이 쫄지 마시바하고 막 그때부터 점점 긍정으로 가서 국뽕, 전 국민이 국뽕에 빠져버려서 이제 자동뽕이 돼버렸는데. 가만있어. 내가 국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BTS인지 뭐 봉준호 감독인지 손흥민인지 해양받을 때문에 자동복이 되는 거야. 공포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진중은 혼자 열심히 이제 부정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중은 같은 부정적 사고도 지식인들에게는 필요한 건데 어떤 정상에 오르면 긍정적 사고로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떤 형태가 있는 건 다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보스는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이고 질은 형태가 없어요. 에너지의 상태로 있는 거지 방향성만 있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다 깨어져야 할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 꼭 뭐 돌로 새겨야 우상이 아니라 형태가 있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우상이 아닌 것은 뭐냐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옳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게 우상이고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구조론의 정답이죠. 구조론은 그냥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틀렸고 둘은 공존할 수 없다. 대칭 구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사고가 별게 아니고 항상 대칭을 따라가는 게 부정적 사고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게 반대 주장을 저는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나하고 논쟁하면 다 깨져요. 물론 이제 전문지식 같은 거 뭐 양자역학 이런 수학 공식 이런 거 들고 나오면 내가 깨갱하지만 그런 것 없이 일반 상식적인 걸 가지고 나하고 토론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논쟁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난 항상 반칙을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걸 주장하면 난 절대 이걸 이야기 안 해요. 그 상부 구조를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토론을 해보자 하면 난 반칙을 저질러서 그 전제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느냐 그 조건 가지고 나는 시비를 걸기 때문에 절대 나한테 말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한당 니들은 양심도 없냐 그러면 그 이원영 나그네님이 아 그거는 구조론에서는 어법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혼을 내니까 그분이 이 바꿨어요 내용을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한당은 양심도 없냐 이 말은 자한당을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집단 동료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 편끼리 하는 얘기야. 적군한테 너희들 양심도 없냐 하는 건 굉장히 멍청한 소리야. 적군은 당연히 양심이 없지 그러면 적인데 양심이 없어야 적이지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다음 난 그 전제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화할 때 너와 나는 같은 편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그럼 나는 굉장히 차별화를 해버려요. 너는 예를 들면 진중군하고 나우토는 너는 엘리트라서 모르잖아 이렇게 다른 너는 너하고 나는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판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이 판 자체를 이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요 판 위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 판 자체를 엎어버리기 때문에 수평적인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 사고라고. 부정적 사고는 아예 그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깽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그게 소피스터의 꾀변이에요. 소피스터의 꾀변 자세히 보면 다 룰을 반칙을 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논쟁을 하는 건 없어. 전제를 계속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제를 깨다 보면 더 이상 깰 수 없는 어떤 특이점이 100%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대칭성이 깨져서 비대칭성이 나타나는데 거기가 바로 출발점이라는 거죠. 거기에 먼저 도달한 다음에 이 철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 그걸 저는 이제 의식의 폐벽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진중근 같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자기 애에 빠져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라는 걸 에고라는 것을 내세우는 순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할 그 단계를 졸업한 사람만이 이 진지한 긍정적 사고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김어준 같은 사람은 일부러 졸라시바 하면서 자기를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학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라시바 하는 것은 나는 엘리트가 아니고 대중이다. 스스로 자기의 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노무현이 일부러 막 그 막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난 엘리트가 아니고 서민이야. 이렇게 자기 포지션을 파괴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그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나는 배운 사람이고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나는 엘리트고 이런 식으로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순간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방향이 좁아져. 그러면 반칙을 못해. 그러면 져요. 논쟁이라는 걸 궁극적으로 반칙하는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그래서 판을 깨버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그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정상에 선 사람은 긍정 모드로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 정상에 섰는데도 계속 삐딱하고 막 다른 사람 약점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 그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아직 정상을 찍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상을 찍은 사람들은 겸허해지고 자기 자신을 비우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행동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뉴 DJ 플랜이라고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이미지를 바꾼 거지. 조중동이 워낙 그 나쁜 이미지로 떡칠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막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아직 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이미 그 어떤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이야. 자기를 비운 사람들이야.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꼭지는 존재론과 인식론. 이건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보자. 이게 존재론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눈으로 뭔가를 보면 그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인간이 이 움직이는 방식은 방향이 반대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뭔가를 봤다 하면 이건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마술사가 이렇게 속인다면 당연히 이제 마술사 속이려고 속이니까 내가 딱 봤으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냥 마술사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속이려고 속이는데 당연히 이거 속으면 안 되죠. 자연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원인에서 결과로, 작용에서 수용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2에서 1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방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역주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추상적인 단어나 개념을 만들어 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사업이 번창하거나 뭐 가족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엔트로피의 증가가 아니라 엔트로피 감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 법칙이 아니라 자연 법칙으로 보면 뭐든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했지 이렇게 모여서 불어나는 건 없어요. 이런 모래시계 모래알이 이렇게 하나 떨어지는 건 동작 하나하나는 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모래가 많이 쌓인 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그렇게 정한 거야. 모래 하나하나를 본 게 아니고 모래알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치자 이렇게 간주한 거라고. 그 자연 법칙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너무 뭐 가만히 있어도 용돈이 막 불어나고 GDP가 늘어나고 뱃살이 나오고 뭔가 저러 늘어났잖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제 나의 뱃살 요만큼 이렇게 정했어. 내가 그렇게 정해놔서 그런 거야.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난 이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지불되어서 가치가 다운돼서 입속으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오면서 사라진 거예요. 에너지가 사라진 거라고. 근데 내가 뱃살이 나왔으니까 뭔가 플러스가 되었어. 이건 자기가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한 거죠. 그 자연 법칙이 아니라고. 자연 법칙은 사건 하나하나를 굉장히 핀셋으로 찍어서 정확하게 해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가 플러스 되는 것은 다 인간들이 그렇게 개념을 정한 거예요. 일단 식구가 늘어났다. 과연 식구가 늘어났을까? 그 식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구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그건 인간이 지어낸 단어지. 자연의 식구가 어디냐고. 저 송아지나 망아지한테 물어보라고 내 식구 몇이냐 그러면 송아지가 엄매 그러면서 막 우리 내 식구 다섯이에요 그러겠냐고. 그건 인간이 지어낸 얘기야. 자연에는 식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냉정하게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다. 근데 인간은 그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 눈에는 뭐가 눈으로 뭔가를 봤다면 그 플러스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화를 쐈다면 화를 쏘는 순간 그 볼 수가 없어. 왜냐면 화를 쏘는 것은 그 1초 만에 끝나버리니까. 근데 화살에 맞아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돼. 그러니까 원인척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결과척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주목하는 잘못된 관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습관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공간을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점선, 면, 입체 이것도 은밀하게 말하면 이게 자연에 없어요. 자연에 선이 없어. 이 선이라는 것은 인간이 줄 꺼놓은 거야. 이 선이 왜 생겼냐고. 이 선은 대패를 이렇게 밀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귀퉁이 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선이라고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자연에는 선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밀도, 입체, 각, 선, 점이라고 일부러 면이라고 안 하고 선이라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연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건 무조건 각이에요. 에너지는 무조건 각을 틀어. 모든 변화가 다 그래. 각을 틀지 않는 변화는 절대로 없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무조건 각을 튼 거야. 근데 우리는 면을 보잖아요. 이건 대표로 깎아놔서 그런 거라고. 뭐 자연에서 면을 한번 찾아보라고 있냐? 없어. 지구 둥글 평평한 면이 아니잖아요. 면은 평평해야 되는데 자연에 평평한 게 있냐고. 자연은 평평한 거는 눈 닦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건물 벽이 평평한 거야. 그건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작업하기 쉬우니까 노동자 아저씨들이 딱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작업하기 쉽네 해서 편한 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면이라는 것은 전부 인간이 만든 거고 자연에는 면이 없다. 각이 있을 뿐이에요. 각은 입자가 위치를 바꾸면 그게 각이에요. 무조건 각, 입자는 각의 형태로만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은밀하게 말하면 선도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이게 하나면 애초에 사건이 성립한다. 두 개면 사건이 성립한다. 두 개가 한 점에 모여있으면 입체예요. 여기 이렇게 틀면 그게 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선이고 이미 떨어지면 이미 점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쭉 궤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쭉 궤적은 뭐냐면 그게 지나간 자리라고. 일단 화를 쏜다면 화살을 딱 놓는 순간 이미 선은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쭉 화살이 따라가는 걸 보지.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그것이 지나간 자취지. 그 자체의 에너지 자체는 아니라고. 에너지 자체는 0.1초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말하면 요게 질이고 요게 입자고 요게 힘이고 요게 선이고 요게 양이 점이라는 거죠. 뭐냐 정확히 하면 이렇게 0.1mm 떨어지면 여기 점이에요.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게 선이라고. 그 떨어지기 전에 약간 저렇게 틀어. 눈곱만큼으로 트는 게 여기 각이라고. 털기 전에 이렇게 모여요. 모이는 게 입체라고. 근데 모이기 전에 모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질이라고. 다시 말해서 요 둘 사이에 이미 밀도, 입체, 각, 선, 점이 다 있어요. 점은 딱 떨어지면 요 떨어지는 요 지점 여기 점이라고. 근데 떨어지기 전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게 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틀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죠.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요 안에 밀도, 입체, 각, 선, 점이 다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공간에서 자꾸 차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공간의 차원은 그게 지나간 자취라는 거죠. 이것이 딱 떨어지는 그 자취가 그냥 한번 떨어지면 관성의 법칙에서 계속 이렇게 쭉 가게 돼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 혹시 딱 떨어졌다면 떨어진 상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 이렇게 쭉 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선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인 거예요. 개념. 자연의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어. 딱 떨어지는 순간 이미 사건이 끝난 거야. 그래서 자연에서 은밀하게 말하면 그 구조론적으로 차원이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여. 여기 딱 떨어진 순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밀도고 이렇게 하면 입체고 이렇게 하면 각이고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양인데 요 둘 사이에서 이미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서 에너지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게 질이고 이렇게 모이면 입체하고 여기 이렇게 틀면 각이고 틀어서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선인 거죠.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이게 점인 거예요. 접은 요 사이에 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 사람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죠. 자꾸 공간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굳이 말하려면 에너지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진립자 힘 운동량을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그 흔적을 반드시 외부에 남기게 돼 있어요.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고 끝나는 게 쭉 계속 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취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입체다, 면이다, 선이다, 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다 자취고 실제 이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거의 못 봅니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음 곡지는 위대한 도약. 위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간단히 에너지의 작용과 수용이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어디인가를 거쳐서 오는 간접적인 정보라는 거죠. 우린 정보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데 그 정보는 다 간접 정보고 그럼 직접적으로 보면 그것이 구조론이다 뭐 이런 얘기고. 다음 대칭과 비대칭. 시간 좀 남았습니까?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써놔가지고 다 졸라게 어려운 얘기를 써놨어요. 그럼 뭐 어떤 대칭된 A와 B가 있으면 반드시 공유하는 토대 C가 있고 에너지는 반드시 C에서 A와 B로 전달된다. 에너지의 공급 루트가 있다 이런 얘기고 대칭이 있으면 비대칭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자연의 차원은 없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는데 다 어려운 얘기라서 세상은 점이다. 아,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세상은 마이너스라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모든 변화는 한 점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입체 아니 밀도 입체 각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우리는 점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인간들이 지어낸 얘기고 점은 요 떨어지는 접점이 실제로 있잖아요. 딱 떨어지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봤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끝난 걸 보는 거예요. 항상 사건이 진행 중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플러스를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커다란 덩어리, 입체, 뭐 면, 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인간이 추상화시킨 개념이고 자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에너지가 방향을 딱 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일단 투수가 공을 던진다면 굉장히 요란하게 던지는데 그건 그 아저씨가 이제 폼 잡느라고 이렇게 와인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공 던진다면 이렇게 던져요. 굉장히 이렇게 와인드업을 하고 이렇게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 필요하지 않은 거야. 또 영화에서 총 쏠 때 막 이렇게 딱 폼을 잡지만 그냥 이렇게 총을 아예 뽑지도 말고 그냥 쏴버리면 되잖아. 그거 왜 뽑는지 모르겠어. 허리춤 상체 그냥 쏴버리지. 나 그거 왜 뽑는지 이해가 안 돼. 또 주문에 꺼내지 말고 주문에 넣은 채로 쏴버려야지. 꺼내는 거 보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냐고 도망가지. 내가 총잡이들을 굉장히 덩신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인간들이 오버액션을 하기 때문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입체 각선 이런 것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점은 100% 확실해요. 이것은 이미 이사결정이 의사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변화는 반드시 이 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대칭되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한 점을 통과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변화가 있고 수평적인 변화가 있는데 수평적인 변화는 항상 50도 50으로 대칭이 돼 있고 이 수직적인 변화는 대칭처럼 보이지만 비대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과 입자 사이는 대칭적이지만 실제로는 질에서 입자로 갈 수는 있어도 입자에서 질로는 갈 수 없고 그 입자 안에서 두 입자의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인데 팔 다리는 둘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동작을 할 때 처음에 사람의 에너지를 모아서 팔 다리로 보내는데 사람에서 팔 다리로 가는 것은 이거는 비대칭이에요. 팔 다리에서 사람으로 못 와. 근데 오른팔하고 왼팔은 굉장히 대칭이에요. 그럴 때 왼발을 뒤로 빼면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교도를 하는 거죠. 이건 대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는 에너지를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고 다시 이쪽 에너지를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수평에서는 대칭으로 움직이는데 몸에서 이 팔다리로 가는 힘은 다시 팔다리에서 몸으로 안 와요. 근데 그게 오는 수도 있는데 그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근데 피드백은 제2의 사건이야. 이미 끝났어.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갈 때는 비대칭적으로 가고 그 부분에서 부분으로 갈 때는 대칭적으로 가고 그 부분과 부분에서 다시 전체로 갈 때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가 다시 한번 투입이 돼야 돼. 그 상황에서는 안 가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는 몸에서 팔로 가지만 팔에서는 몸으로 안 가는데 공을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에너지를 몸을 회수할 때는 이건 피드백인 거죠. 근데 이거는 제2의 사건이고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 안에서는 무조건 이 모든 변화가 어떤 일점을 통과할 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점을 장악해서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30분 넘게.